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존전에 불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가르쳐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에 가게 됐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 아테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아했다니까 아테네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마음,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믿음으로 잘 살고 있나 아닌가를 굉장히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다녀온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 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줬는데 그 소식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믿음에 서서 사랑의 수고를 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그 다 지키고자 정말 소망의 인내를 갖고, 그리고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소식을 통해서 많은 기쁨도 얻고 또 위로도 얻고 그러면서 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또 가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그 수준에서 잘 하고 있지만 그걸로 완전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돌봐서 계속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 됐다가 없고 섰다가 없어요. 지금 수준에서 지금 잘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믿음이 또 내일도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은 어떠한 일이 올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속에서도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매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고 매일 성숙하고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튼튼해져야 되는 계속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꼭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때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을 쫓아서 한 발 한 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떠한 일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에 자고 깨면서 먹고 마시면서의 그 반복이 우리의 건강을 갖고 오게 하고 우리의 성장을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조그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그러한 삶이 하루하루 쌓이는 것과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이 하루하루 쌓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죄가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죄가 쌓이면은 그 죄는 우리가 어떻게도 할 수 없게 우리를 묶고 우리를 잡고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올무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죄 속에 아주 빠뜨려 거기서 허덕거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건지신 그 능력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임할 때 하루하루 그렇게 말씀 속에서 살면 우리는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더욱더 진리 속에서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지금 다 어른이라고 하지만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아니 엄마 뱃속엔 수족관 하나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열 달 있다가 나와서 또 끝이냐면 그때부터 또 자라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키만 자란 게 아니에요. 몸만 자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도 자랐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 먹은 만큼 정말 마음도 커지고요. 그리고 생각도 어른스러워져서 성숙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정말 노인이 애 같다는 소리도 하지만은 나이 들면은 어른애 같아진다는 게 더 그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이제 거짓스러워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성경에서는 노인이 되면 어른애 같아진다가 없어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노쇠해짐으로써 허약해지고 우리가 노인이 되면은 그 육체적으로는 젊었을 때 그 기운들 그런 거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신앙적인 삶이 자란다는 것은 이렇게 후퇴하는 것이 없고요. 그 쇠해하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늙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자라는 것은 있어요.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 계속해서 강건해지고 계속해서 커져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해주신답니다. 산다는 것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산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산다. 산다는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은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햇볕이 쬐나 흙이나 상관없이 어느 속에서도 살아야 생명이 있다지요. 어떤 속에서는 죽는다가 아니에요. 어떤 속에서도 살아야 그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 생명은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서 그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 속에서도 살 수가 있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 삶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갈 수 있고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어떠한 곳에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아도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사막이나 강에 빠지나 물에 빠지나 거기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이 있고 거기에서 푸른 초장이 열리고 거기에서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일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죽어도 살리라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그 소리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그 구원이 어디서 구원을 얻냐? 죄에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얻으면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이고요.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건져진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를 쏘는 거, 죽음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이제 우리를 쏘지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도 못한다. 왜? 우리가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아무리 회오리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방 안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요. 그 집이 튼튼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집을 지어놔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파가 홍수가 나면 그냥 다 떠내려간다. 그 무너져버린다라 그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반석 위에 놓은 집이 아니에요. 반석에 깊이 주초를 받고 그 반석이 그 기둥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집은 홍수가 나도 창파가 와도 밀려와도 괜찮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이 세상에 어떠한 회오리 바람이나 어떠한 창파, 어떠한 눈보라가 쳐도 우리가 거기서 안전하다예요. 그게 평강이고 거기가 정말 우리 영혼의 안식처예요. 그럼 우리 지금 예수님 안에 이미 옮겨졌죠. 아기가 자기가 걸음을 못 걸어도 엄마 아빠가 옮겨서 집에다 놓으면 집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한 거 아니지만 우리 발로 걸은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안에 있어라 라고 하시는 내가 발로 걸어나가지만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서 튀쳐나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안식하며 예수님의 모든 공급을 받으며 보장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안입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실체,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지체들, 온 하나님의 가족들이 거기 같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구원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를 다 그 안에다가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내 기호적으로 보면은 싫을 수도 있고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식구 되게 하셨으면 우리는 한 식구요. 한 몸 되게 하셨으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나라고 봤을 때는 그냥 의식하지 않지만 몸의 각 부분 부분을 커다랗게 확대해가지고 그것만 딱 비춰놓으면 아니 우리 그 수술하는 거 그런 거 볼 때 우리의 장기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비춰놓으면은 우리가 봐도 싫지요. 그리고 이상하지요. 그 인체의 신비인가 그 전람회라고 그러나요? 그걸 가본 일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갔었는데 그 저게 다 내 몸 안에 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몸 이렇게 보기에 내가 그거를 느끼기에 아름답고 정말 친근하고 그렇게 안 느껴져요. 분명히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다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섭게도 느끼는 거 있고 징그럽게도 느끼기도 하고요. 이상하게도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맘대로 그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이상한 게 많고 싫은 게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으로 태어난 그 선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바리새인으로서의 경건주의자로서의 그 긍지를 가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보면은 그 자연인으로서 가진 반응은 그가 다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의 반응으로 자기 육의 자연인으로서의 그 반응으로조차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는 모습이 바울이 그 이방인을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 계속 보여요. 너희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너희들을 항상 축복하며 너희들로 인하여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어느 편지에든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거를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들도 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도 보통 인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돼도 아직도 내 싫고 좋은 게 있고요. 자연인으로서 태어나서 가진 반응이 우리에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탁탁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벌레를 보고 싫다 하는 것처럼 저 꽃은 이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대한 반응 그리고 그들의 풍습에 대한 반응 우리 어떤 그 지체가 그 굉장히 교회 안에서만 자란 그런 자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행가에 마리아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 세상이 그 마리아라는 그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세속화시킨 걸로 막 가슴이 떨려요. 그리고 또 그 거꾸로 교회 안에 세속적인 걸 봐도 굉장히 그것 같고 의분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아, 참 살기 어렵게 사네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진리를 지키는 것과 우리가 가지적인 거 이것저것을 막 따지는 거 달라요. 우리가 죄를 다 씻고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 절대로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그냥 건져주신 하나님의 건져주심, 옮겨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냥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우리가 죄를 다 해결하고 성령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으면 우리의 소욕을 절대로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과 우리의 소욕은 거스리는, 이렇게 부딪히는,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면 내 뜻은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갈등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뭐 하나님 사랑하라면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딱 그 마음의 말을 한마디를 내 마음의 고백으로 잡고 있으면 우리는 사랑 못할 때, 하기 싫을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반항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구나를 금방 아는 거예요. 거기에 이러니까 사랑 못하고, 이러니까 싫고, 이러니까 하고, 그런, 변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가 말씀이고, 사랑하기로 나는 고백했으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사실 성령님 자신이세요.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 소욕이라는 거는 원함이거든요. 원함은 나의 원함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선택이에요. 뭐를 선택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를 나의 원함으로 선택하는 거. 내 원함이 원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 원함 위에 놓고 그것을 내 원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다시 말하면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원함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버려버리는 거.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살면 내가 원래 원하던 거는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 근데 안 이루어져도 된다요. 아니, 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그 아버지 앞에서의 신앙생활이고요. 순종하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가 자동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느 것이 좋을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헤아려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해도 그거 가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여행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아시아 쪽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아메리카를 통해서 다시 아시아 쪽으로 오시는 그러한 선교 그 흐름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인도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그거를 반대하셨다 그랬어요.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거는 미움이었고 죽임이었고 그리고 정말 옥에 갇히고요.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었어요. 그 속에서도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또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바울이 계속적으로 지금 여행하면서 아테네에서도 그가 결코 이렇게 순평한 편안한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소식 들은 것이 내가 지금 궁핍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궁핍하고 어려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의 궁핍이라는 거는 가난하다는 궁핍이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대.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걸뭐 해주어야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있는 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라면 상대방이 잘 있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잘 자라만 주는 것.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응?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리라 하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봐도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얘기했잖냐. 우리는 이 복음과 더불어 고난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너희들은 그거를 당하고 있잖냐 하는 거예요. 우리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는 고난 당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핍박받고 미움받고 죽임당하고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때 놀라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게 속한 자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 너희들이 세상의 이름으로 간다면 세상은 너희들을 환영하리라. 응?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연예인이라도 또 학식 있고 지식 있고 돈 있고 아니면은 외모로 아름답고 뭐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의 이름으로 가면은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뭐 어디 해가지고 다 그걸로 환영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가면은 세상이 미워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은 억울하게 그거를 겪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거를 당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복음과 함께 전한 거예요. 약장수가 약을 팔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다 해가지고 약사도록 하는 그러한 말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놀라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잖냐. 하나도 놀랄 일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러고 춤추며 기뻐하라. 그럴 때 너희들에게는 참 생명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니까 세상에서 회색 분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애매하게 사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빛으로 온 사람이 세상에 섞여서 숨어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 잘났다고 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거다는 얘기. 그거를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복음을 정말 바울처럼 스트레이트니 그렇게 이렇게 전하면 아마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그 소위 말하면 기복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비는 일은 안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썩지 않는 거 다 누릴 수 있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믿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리라.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도 구원이 죄에서의 구원이거든요. 죄를 용서받고 네가 이제 죄 안 짓고 살 수 있게 된다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없고 그보다 축복이 없고 그보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게 없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죄에서 오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공급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죽음과 어둠 속에 계속 우리가 허덕거리게 되는 것이 죄예요.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죄를 져가는 거. 근데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마침내는 우리를 죽이고 그냥 멸망시키는 거예요. 죄의 가장 무서운 거는 그 한 번 죄진 걸로 금방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암이 무서운 것이 증세가 나타났을 땐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증세를 모른다. 죄가 처음에는 잘 모른다. 그리고 익숙해질수록 또 몰라요. 다 하니까 죄로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다 깜깜한 데서 먼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빛 가운데 더 하나님과 그 동행함을 계속할수록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죄뿐입니다. 감춰진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여져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눈이 보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빛이 점점 더 환하게 강하게 우리를 비춤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지 우리가 죄를 더 짓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죄인 줄 모르던 것이 죄인 줄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몰라도 죄는 죄입니다. 왜? 죄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서 나는 옳다 해도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그런 거고요. 내가 아무리 죄가 아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죄다 하면 그냥 그 죄거든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것, 말씀으로 조차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어떻게 모든 것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지성도 줬고, 이성도 줬고, 우리가 생각해서도 판단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정해서 할수 있는 그 이성에서 생각하는 인간적인 의와 인간적인 옳고 착하고 뭐 진실되고 성실하고 다 있어요. 우리들의 잣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잣대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잣대는 내 기분 좋을 때와 내가 기분 나쁠 때, 아니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내가 어렸을 때와 컸을 때, 내 잣대의 중심이 노선 바뀐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잰 잣대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잣대는 소꿉장난할 때 그 소꿉장난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그러한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모든 인생에게 공용돼서 재어질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우리 메터 킬로그램을 안 하잖아요. 피트하고 파운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거를 이렇게 익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날씨도요. 100도라고 저 체온도 그렇잖아요. 하는 것과 여기에 30도 하는 것과 우리나 여기서 자라면 아직도 미국에서 얼마 더 살아도요. 여기 30몇 도 하는 것이 더위가 탁 와요. 사람이 그만큼 자기 잣대에 익숙한 건데 하나님의 잣대만이 우리의 죄를 정말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 나라 나라마다 법이 있고요. 그 법에 따라서 사람의 죄를 정하고 그리고 형을 치르게 하고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법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법이에요. 그러나 온 인류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까지도 죄를 죄라고 밝히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잣대 앞에 스스로 행위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아니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사람의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선에 악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선이 아닌 거예요. 선과 악이 같이 우리가 공존하는 것 같은 삶을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그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선을 행하면서 살게 된다. 거기엔 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쫓아 살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성령님은 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 짓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뜻대로 마읍시고를 우리는 안 빌 수가 없어요. 자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뜻대로 하면은 성령의 뜻을 거스리니까. 내 뜻대로 하면 죄를 지니까. 내 뜻대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니까 온 인류가 다른 길을 가도요.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거라. 그러나 좁은 길, 생명의 길, 성령으로 사는 그 길은 아무리 험해 보이고 협착하고 아니 길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을 찾는 자도 드물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에는 평강이 있고 그 길에는 영생이 있고 그 길에는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협착하고 좁은 길 같아도 사실은 제일 자유한 길이고 제일 안전한 길이고 제일 넓은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좁다라는 거죠.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바울에게 고난을 예견받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네가 복음으로 살되 고난을 받으리라였어요. 그러면 고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복음의 진가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이걸 먹으면 날 거야 하고 먹는 거 하고요. 이걸 먹으면 좋아져 하는 거 하고 이걸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든지 이걸 먹으면 더 고생하고 더 힘들 거야. 아플 거야. 그럼 우리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근데 써도 먹어야 된다. 이걸 먹어야만 살아. 그러면은 우리가 써도 먹겠지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없으면 그냥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우리는 계속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는 대로, 사람들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게 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욕을 먹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내게 영생이 있어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리라를 참으로 믿으면 아무리 써도 먹는 약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음에다가 사탕 발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 외에 교회에 어떤 미끼가 있을 필요가 없다. 복음 외에 사람들을 끌기 위한 어떠한 우리는 이벤트나 그러한 미끼를 가질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 예수님 앞에 오질 못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 앞에 못 가는 건데,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도, 우리가 아무리 밀어붙여도, 성령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인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령님밖에 못 하세요. 그건 하나님 자신이 발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지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도 없고, 우리들의 공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받게 됨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잘 가고 있을까? 그게 바울이 염려되는 거였어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희들을 혹시 넘어뜨릴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참다 못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참다 못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1장 보면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다라는 거는 굉장히 참 좋은 말이에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2장 처음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열매 없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데살로니가 사람들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었다지요. 그걸 너희들이 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그거를 또 확인받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여기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고 또 잘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바울의 마음과 그 자세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아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는요, 사람끼리 마음 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뭔가 있어도 삐죽빼죽하고 의심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기 맘대로 믿어놓고 또 실망했냐 어쩌냐 하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에게 가진 그 마음을 데살로니카 사람이 알아주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 사람들도 화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원하시나 그 사랑을 받아주고 그 사랑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 사랑에 화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뜻과 성품과 그리고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원수 삼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아니 완전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만 하면서 연약해서 상처투성이고 죄 속에서 허덕거리는 그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떠한 병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못함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병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속에서 소망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으리라고 나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나, 어떤 나를 사랑했나를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강권받는 것.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도하면서 내가 목숨을 주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한다는 그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렇게 쏟아지게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넘치겠어요? 바울이 제일 넘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에서 그 마음을 그러니까 폭파시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나가서 전하지 아니할 수 없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그것이 바울의 행복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사역이에요. 바울이 사랑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라는 얘기.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 사람 속에서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사람들 속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한다. 바울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또 데살로니카 사람들 안에서 바울에게 화답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섬기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각기 사랑하시고 각기 용서하시고 각기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하게 하는 그 서로가 지체들 속에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교제함으로 만남과 교제를 이어가시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섬기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서로 마디마디를 맞춰서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교회가 무엇으로 세우고 나가지나 성령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하나님 관계에서 믿음을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새로 지음받은 거듭남과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말씀이 사랑으로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각기가 누구 사랑이 크다가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말씀이 사랑으로서 열매 맺어지는 거.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써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하심이라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하셨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지요. 근데 데살로니카 그 교인들 속에서도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에 대해서 그런 똑같이 사랑을 갖고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는 같이 있고 싶은 거고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는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거길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에게 열려 있는데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를 갖다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기에서 환난을 겪고 있고 자기 동족들한테서 핍박을 받고 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데살로니카 사람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정말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속에서 궁핍과 환난과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아직도 더 가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에게 소식은 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가고 싶어요. 너희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이렇게 주초를 받고 잘 섰다는 그 자체가 바울이 너무나 보람 있는 일이고 우리한테 수고가 헛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그 살 맛이 나는 일이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러지거나 그 시험 걸리고 유혹하는 자들이 와서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이냐 하는 것도 됩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을 따르게끔 합니다.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들이 깨어 경성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세상살이가 지금 매일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길 없는 길을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서 가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를 먹고 살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우리는 그거를 양식 삼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갖고 먹고 세상 사람들 가는 길 가고 싶은 대로 가면은 길 잃어버리고 우리는 반드시 미혹당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끔 돼 있어요. 그 결과 죽고 그 결과 우리는 정말 탕자처럼 길 잃은 양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 자가 있으니까 깨어 경성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길 잃어버린다는 것보다 내 안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정욕이 있고 하나님과 다른 어떤 바램과 생각들을 갖고 그걸 고집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그 유혹에 따라가는 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석 이렇게 대도요. 거기에 자석에 이끌리는 물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붙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우린 괜찮아요.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못해요. 근데 내 안에 내 소욕이 사탄에게 이끌릴 어떤 거 있으면은 쭈루룩 가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이 가고 있고 마음이 가고 있고 근데 가다 보면 몸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그들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준 이 기쁨, 기쁨 중에 또 기쁜 이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갚아야 될지 정말 너무나 너무나 기쁘도다예요. 길 잃어버린 양이 하나 돌아왔을 때 하늘의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데살로니카 교인들에 대한 그 바울의 뭐랄까 안쓰러움과 근심 걱정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얼마만큼 간절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리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았다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기쁨을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갚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너희들에게 이제 가서 얼굴을 보고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히 해주기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믿음의 부족함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어린 거야 아직. 계속 환란은 있고 계속 핍박은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더욱더 자라야 된다는 것, 더욱더 강건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섰다 할 때 이미 쓰러진 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안심하면 안 돼요. 아까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안심이라는 얘기. 주님을 의지함으로 안심이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안심이지 우리 스스로 내 믿음 갖고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가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극복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가 나를 절제하고 내가 나를 믿음을 스스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 큰 소리 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길 수 없다. 내 지혜로서 살 수가 없다. 내 믿음으로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붙들리심 속에 사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항상 승리를 하면서 산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를 붙드시고 내 구원의 뿌리고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비결은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가 너에게 붙였다. 이렇게 하라 하는 대로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고 참 어려움도 많았고요. 그 자신도 또 죄를 짓기도 했고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때마다 그는 하나님에게 도망가고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지시를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 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죄와 그러한 그 허물을 비춤받으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소서. 내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많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내 죄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 그걸 알게 하소서. 아무리 세워지고 아무리 우리가 왕으로서 늘 승리를 이끈 모든 사람이 그 악망하는 다윗 대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 잊지 않게 하소서. 내 연수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의 겸손은 그런 데서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아무것도 알 바를 모르는 자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산다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산다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그거는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마음조차 가져지지 않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서 더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가서 붙들어주기를 원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못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물론 길도 열어 주시고요. 그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서 가는 것과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요. 그것이 옳은 거다. 필요한 거다라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길을 만들어 열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그 삶, 복음으로 사는 삶, 아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삶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으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는 뭘로 직행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비춤 받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붙들어 줘야지 그러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내가 지금 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지금 나 사랑하지 그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긴 또 쉽지만 그들 자신이 또 사랑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거기 모든 사람을 또 사랑한다. 그 이웃들과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엄마 아빠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이 엄마 사랑하기는 오히려 쉬워요. 근데 형제끼리 사랑하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서로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형제 아니면 이웃이나 아니면 모르는 남을 사랑하기는 더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했고 또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잖냐, 우리를 사랑하잖냐. 그걸로 너희들이 서로 간에도 사랑하고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이 매일매일 턱 넘치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셔서 사랑 못하고 싶은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그 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생길 때 그 마음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강건하게 해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바울이 다시 만나든 못 만나든 그건 길을 열어주셔야 가는 거니까 너희들이 거룩함에 흠없기를 원한다. 결국 성도라는 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그 존재하는 지금 우리가 모든 하나님에게서 떠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거룩이에요. 단어는 아는데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치우침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히 정말 그 티도 없는 순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기를 원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교회를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신부로서 화장을 시켜서 맞이하신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한 부분으로서 그 안에 한 식구로서 한 기관으로서 한 세포로서 거기서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하고 하나 돼서 그 거룩함에 그 흠도 없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날까지 이루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하나님 못한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못해서 하나님 못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우리가 겉사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거듭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속사람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것. 오직 바울의 기도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주님 앞에 합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흠없기를 원하노라. 정말 우리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우리들의 중보기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속에서도 지킨 그 믿음과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습을 좇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좇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온전히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